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영적 지도자의 책임이 중요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라기가 사역할 때는 영적으로 암울했던 시절입니다. 예배가 더러워졌습니다. 가정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불의가 아주 팽배했던 그런 아주 험악한 시절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부 사이의 신의를 깨뜨려 버린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세요. 자기 아내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한 남자들이 많아졌습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배신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신음하고 탄식하고 눈물 흘리는 여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내에 대하여 신실하지 못한 남편들을 가리켜서 조상의 언약을 욕되게 한 사람이다 그렇게 책망하시는데 오늘 본문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로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주신 그 언약 이런 것들을 다 깨뜨려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배우자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자세를 반영하고 있다. 있는 것을 이 본문이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에 대하여 신실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모욕이라고 그렇게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중간에 보시면 14절 중간에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러니 남편과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혼인 서약을 하나님 앞에서 해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예배식으로 하는 이유는 이 혼인 언약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 증인 앞에서 하는 거다 고 하기 때문에 혼인 예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혼인 서약의 증인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와의 관계 사이에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정당하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마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해야 하듯이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하듯이 배우자에 대하여 신실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강조점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이 배우자에 대하여 신실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배우자에 대하여 신실하지 않았던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잘못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부터 이 사람들은 잘못 선택한 거예요.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당시에는 무신론자가 없었어요. 다 신앙을 가지고 있고 종교를 가지고 있고 다 예배하고 기도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언약 백성 밖에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일러서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는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다 자기 나름의 우상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딸, 그런데 이 시대는요 다 결혼을 나름 정략 결혼을 했어요. 고대 사회에는 그래가지고 자기 이익을 따라 결혼을 하는데 무슨 사랑으로 결혼하고 이런 거 최근의 일이고 고대 사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지방끼리의 결혼이라든지 부족 사이의 결혼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따져서 그래서 하다못해 결혼할 때 아내값을 주고 사오기도 하고 지참금도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은 성경에 아주 많고 그리고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어도 에스라 느헤미야 시절에 이방인과 결혼하는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여가지고 그 억지로 막 갈라서게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에스라서 같은 데서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이 늘 문제였어요. 솔로몬도 처음에는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나중에 무너졌던 이유가 이방인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이방 여인의 말을 따랐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혹은 불신자와 결혼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상 교회 안에 아주 심각한 문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말라기 시대에 그런 일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더 많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방신의 딸이라고 하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결을 욕되게 한 것이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결혼할 때 하나님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매인 것이 아니고 자기 이익 혹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이제 그렇게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결혼했기 때문에 가정에서 배우자를 대할 때 신실 이거 뭐 생각하기 어려운 거. 자기 이익을 따라 결혼하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결혼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일이든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배우자에 대하여 신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 때문에 속상하고 배우자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13절,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시는데 신실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배우자 때문에 상처받아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 눈물이 하늘에 상달된 거예요. 그리고 이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우자를 학대하면서도 그거를 가볍게 여기거나 아니면 심지어 이혼을 아주 가볍게 여겨요.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 보시면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너는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고. 여기서 이혼은 어려서 오늘 보면 14절에 있었던 것처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 14절에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라는 말은 우리로 치면 일종의 조강지처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실하지 않아서 이렇게 내버리고 함부로 이혼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너희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주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이렇게 선언하세요. 이런 일들이 말라기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도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보시면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고대 문화는요 거의 다 일부 다처였어요. 고대 근동에서는 요즘도 일부 다처거든요. 왜냐하면 전쟁이 많아가지고요. 남자가 적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하던 문화는 거의 다 일부 다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하여 한 여인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관계 안에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남편과 아내에 대해 서로 신실하라고 서로에게 신실하라고 명령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를 위하여 한 여인을 만드신 거다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라기 시대에 그런 질서가 다 깨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암울해져 버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상황 의 원인이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과 앞부분에 1절부터 9절까지가 사실상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어떤 영적인 가늠자 역할을 하고 혹은 영적인 질서를 유지해야 될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라고 해서 백성들보다 더 나은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내가 저주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세요. 오늘 보면 1절부터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로.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거와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저주를 내리겠다고 선언하세요. 제사장이 얼마나 하얀 옷을 입거나 세마포를 입거나 아니면 제사장은 금빛 찬란한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그 옷이 제사장의 신분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얼굴에 똥을 발라버리겠다고. 원래 이 희생의 똥이라는 것은 바깥에 이게 부정한 것을 내다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있거나 아니면 금빛 찬란한 옷을 입고 있는 제사장의 얼굴에 발라버리겠다 선언하시니 이것이 얼마나 참 수치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대대로 제사장이거든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자식도 제사장. 그런데 오늘 보면 3절에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이것은 더 이상 제사장 신분을 유지하도록 버려두지 않겠다. 주님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이렇게 책망하시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렸어요.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레위와 세운 또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신 그 언약을 항상 유지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오늘 보면 4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유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뭐냐는 것을 다시 강조하세요. 5절부터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예배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감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 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레위는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잘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율법을 거스르고 이 사람들이 언약을 깨뜨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르칠 사람이 가르쳐야 될 사람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먼저 지켜야 될 사람이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 공동체의 영적인 질서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구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 제사장과 레위인이 더 이상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말라기 시대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우리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가정에서 신실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시대에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어야 될 영적 지도자들이 신앙과 삶에 있어서 모범이 되고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는 그런 역할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창피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고결해서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고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경건함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열매가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